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건강한 영성이 회복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신 은혜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성이 잘 가꾸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눌려있는 내 영혼이 풀리고 회복되는 주일 예배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영성이 잘 가꾸어져야 합니다. 영성이 잘 가꾸어지면 외적인 어려움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성품으로 다듬으셔서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적을 여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오늘은 가정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온 땅에 봄이 펼쳐졌지만 사람들은 스산한 겨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토닥거려줄 사람과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이 아픕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는 사람도 아픈 것 같은 요즘입니다. 모두가 아픈 세상에 괜찮다고 말하고 이제 곧 지나갈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토닥거려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도이니까요. 성도는 교회에서도 성도이지만 세상에서도 성도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 오래 참음은 교회 안에서만 입는 유니폼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입을 수 있는 지극히 편안한 옷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교회 밖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의 교회는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과 똑같이 가정을 잘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모든 문화와 인종, 종교, 사회를 막론하고 그 중요성이 절대로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이 무시되는 사회는 악한 사회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가정이 무시되는 사회는 미개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최첨단 시스템으로 복지화되어 있고 치안이 참 좋아도 가정이 무너진 사회는 타락한 사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라 해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가정에 실패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훈장까지 받았다 해도 가정을 파괴한 사람은 사회를 파괴한 사람입니다. 즉, 거꾸로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자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도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중에라도 가정을 잘 지키고 바로 세우면 그 사실만으로도 마땅히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는 비워지고 가정은 예배의 공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가정의 예배가 부흥한다면 그것은 곧 교회의 부흥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시대의 산물이라면 그 시대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시대의 산물도 아니고 사회의 산물도 아닙니다. 만약 가정이 사회의 산물이라면 그 다른 사회에서는 가정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은 어느 사회이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가정은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바람이고 가정은 기대요 소망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제 가정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정을 잘 지키고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른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저는 그 가정을 오늘 제목에 토닥토닥 공동체라,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우기를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른 가정을 어떻게 세울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바르지 않으면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 세워지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면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바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른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정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정의 기초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아름답고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라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 둘이 눈맞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녀, 우리가 낳았다, 내가 낳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내를 이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만 일하셨느냐? 아니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둘을 통하여서 자녀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묶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in God, 하나님 안에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 주 안에서,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만남은, 우리가 이렇게 모두 만날 수 있고 가정에 함께 머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컨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컨펌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함께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 발등 찍었다, 만나지 말았어야 한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말 삶 가운데 당당한 명분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말을 바꾸자면 가정을 흔든다는 것은 주님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잘 세워져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바른 원리가 있어야 합니다. 바른 원리란 운영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무엇이든지 하나로 물건이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합하여져서 어떠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운영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Operating System이라고 하죠. 컴퓨터도 윈도우가 있습니다. 또 맥킨토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도 iOS가 있고 또 안드로이드가 있습니다. 운영 체계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가정은 한 사람을 가정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럿이 모인 공동체, 그걸 공동체라, 가정이라, 교회다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운영체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역기능이 됩니다. Dysfunctional family, 역기능 가정, 또 dysfunctional church, 역기능 교회, 역기능 공동체가 됩니다. 역기능이란 말은 무엇이냐? 운영체계가 작동되지 않으니까 그 중에 힘 있는 사람, 그 위주로 가버린다 말입니다. 아버지가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 소리 치면 모두가 다 바닥에 엎드립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소리치면 다 벽에 달라붙습니다. 힘으로 작동되는 모든 공동체는 역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에 그리고 동일한 교회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역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여다보려면 이 문맥 속에 단어 속에 매어 달리면 안 됩니다. 진리란 말입니다. 우리의 운영체계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18절, 19절, 20절, 21절 속에 자 18절만 보십시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조건입니까? 무조건입니까? 진리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리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남편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 조건적인 걸 제시할 때 복종하느냐,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조건을 따지게 되면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무조건 붙들고 나아갈 때 때로는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올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덮지 않으셨으면 18절 열어두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복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창조 성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여인을 만드시고 그 여인에게 주셨던 job description은 무엇인가 하면 돕는 배필이 되라. 그 언어와 복종하라는 동일한 언어입니다. 즉 뭐냐? 들어줘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마음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이, 아내들이 남편의 말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건 성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지혜가 있고 여인이 훨씬 성숙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니죠. 말 같지도 않는 말을 들어줘야 되니까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게 성숙이거든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은 말 같지도 않는 말을 들어주어라. 그런 아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는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줄이자면 take care, 돌보라 라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감정을 헤아려줘라. 늘 감정을 잘 헤아려줘야 합니다. 둘째는 상황을 이해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다려주라. 감정을 헤아리고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돌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자를 분명히 정의하였습니다. 연약한 그릇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얘기합니다. 깨졌어? 왜 이렇게 약해? 보기에는 안 약한데? 이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감정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이 할 얘기입니다. 하지만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번역이 되면 새 성경에서는 책임을 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언어 속에서는 시제가 있습니다. 책임, 책임은 언제까지 다하는 걸까요? 죽을 때까지요. 남편에게는 이 일을 책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은교회 남편 여러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되 남편에게 주신 책임, 죽을 때까지 다하실 수 있는 남편들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외쳤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대신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13절의 말씀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라. 용납, 용서,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것을 노엽게 하지 말라, 다른 표현으로 다시 한번 기록한 것입니다. 자, 용납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실수를 합니다. 자녀들은 잘못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잘못에 즉시 반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낙심할까 함이라. 이게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꿈이 무너져버린다, 꿈이 파괴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완전한 그릇이 아니어서 잘못할 수 있는데 그 잘못하는 것에 부모가 노엽게 즉시 반응해버리면 그 꿈이 깨져서 파손된 배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감정 조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파괴됩니다. 낙심됩니다. 꿈이 파괴됩니다. 부모는 딱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토닥토닥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태리의 한 예배당에 대낮에 한 여인이 들어오더니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목회자실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본당으로 예배당으로 나와서 울고 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울길래 기다리지 아니하고 다가가서 여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 여인이 울먹이면서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께서 여인의 등을 두들겨 주시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게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토닥거려 주어야 하고 우리의 토닥거림은 기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라우넨이 자녀들은 부모의 20년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손님들을 위해서 부모가 해줘야 할 것은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로 우리와 함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가정의 사명이요, 부모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왔고 오늘 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손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는 자녀들이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부모님들의 기도로 자녀들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세우는 것은 한 가지씩만 하면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남편이 없으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통전적인 책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표성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명을 가지십시오. 나는 누구를 토닥거려 줄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이것은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가정은,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원입니다. 늘 물을 주고 가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로 물 줄 때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에 화원이 꽃이 만발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게으르면 금방 잡초가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이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다시 옛날 책을 꺼집어서 읽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 좋을 듯 싶습니다. 네, 한번 재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당시 유럽에서는 종은 소식을 전하는 소통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종소리가 울리고요.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또 슬픈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고 하는 이 문장 속에는요, 숨은 사연이 있습니다. 헤밍웨이는 자기 친구 이야기를 인사이트로 이 소설 속에서 풀어갑니다. 친구 던이 있는데요, 이 던은 시인입니다. 당시 유럽에는 무서운 전염병, 지금의 현실과 똑같았습니다. 이 시인의 딸이 18살인데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이 시인이 이 딸을 돌보다가 그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종소리가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렸겠습니까? 지금처럼요. 그런데 교회 종소리가 울리게 되면 당시 유럽에서는 주인이 종을 보내었습니다. 누가 죽었는지 알아보아라. 왜냐하면 장례식에 참여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고 하는 의미는 누가 죽었는지 알아보러 갈 필요 없다. 그 죽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No man is an island. 그 아무도, 사람은 섬처럼 고립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 속에 서로가 서로가 무서워서 장례식장도 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종을 알리면서 알 필요 없습니다, 올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한 저자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뉴욕이 꼭 무인도 같다. 갇혀버린 섬 같다. 우리 모두가 꽁꽁 숨어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와 서로에게 안부를 묻게 하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격리되어 있어도 우리의 영은 격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분리되어도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라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함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월 7일에 열린다지요. 사랑하는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준히 내 성품을 가꾸어 나가고 함께 만날 때, 이제는 우리가 가정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교회 모이면 초대교회처럼 토닥토닥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런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그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가정교회로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서로를 서로를 격려하는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